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득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함에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과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문답의 형식으로 대화하며 자신의 의견이 옳음을 논쟁합니다. 그리고 이 욥기 전체의 논쟁의 초점은 세 개의 질문에 맞춰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논쟁을 벌여나가며 욥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커다란 가정하에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정한 큰 원칙은 무엇인가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엄격한 공의의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 행하는 일 모든 일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또 얼마나 신실한지 작은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묻어납니다. 그럼 그 집사님의 삶과 하나님의 놀라운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 그리고 인생의 풍요로움이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집사님은 똑같이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모르는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는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같은 대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러니 그들이 계속해서 도달하는 결론은 뭐죠? 분명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이 욥의 인생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범죄가 있는 게 틀림없어 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보았듯이 자신들 나름대로 아마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일마저도 사실처럼 이야기해버립니다. 욥은 이런 그들의 결론에 또다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데요. 욥은 부정적인 답변이 예상되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짐으로 18장 5절과 6절에서 악인의 빛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금방 꺼지게 된다는 빌닷의 주장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는 소발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첫 번째 질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악인의 등불이 꺼진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는 일이 너희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18절에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악인이 바람 앞에 검불처럼 날려가고 폭풍 앞에 지푸라기처럼 쓸려가는 일이 너네 말처럼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쉽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오히려 악인이 형통함을 보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미 심판이 임했어도 벌써 임해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의 인생은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우리의 삶에 대한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또 이어 빌닷과 소발의 주장에 이어 엘리바스의 주장도 반박하죠. 하나님이 악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의 자손에게 갚는다라는 그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만 임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악인들이 자기 살만큼 다 산 뒤에 죽을 때가 되면 내 3대손은 행복할까? 뭐 이런 걱정할 것 같니? 집안이 어떻게 된들 내 뒤에 자손이 어떻게 된들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안 해. 잘 들어. 악인은 직접 자기의 눈으로 멸망을 봐야 되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셔야 되는 거야. 그 전에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죄의 대물림에 대해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 그의 자손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성품과 그의 삶이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룰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형벌의 증거처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하죠. 23절과 26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에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결국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기력이 정정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다 누리고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평생 깊은 고통 속에서 행복조차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지만 누구나 죽음 앞에서 비참해지는 건 동일한 사실이고 그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 죽음은 악인을 향한 형벌이로 보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순리에 가까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잠정적으로 오늘 22장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지금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런 엄격한 보상의 교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욥에게는 욥기에는 세 가지 큰 신학적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의 한계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통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 가지가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 전통적인 지혜자들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증거라는 전통 교리를 가지고 변론함을 통해 고난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의 신비를 온전히 인간이 통찰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리적인 틀에 입각해 하나님을 마치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지식을 전하는 그들을 고발하며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 내 인생의 경험과 실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저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깨달을 수 없는 저의 인생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루 성령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통찰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삶,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림 받아 되시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 내 인생의 경험과 실력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저희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